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부모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한마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1년 조금 안 되게 이제 지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목소리가 그래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쩌렁쩌렁까지는 아니어도 목소리가 좀 이렇게 힘찼었는데, 요즘엔 좀 목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좀 힘차게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에 마지막 재판관이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신정 통치 국가에서 이제 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초대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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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울, 다윗, 이제 솔로몬, 이렇게 해서 120년 정도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남왕국은 이제 역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 역사 얘기는 우리 덕형제님이 하셔야지 제가 한 별로 재미없습니다. 역사는 이제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제 그 남왕국 유다로 불리게 됐고, 또 이제 북왕국은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유다에는 그 다윗과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왕국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북왕국은 어떤 누구의 혈통은 없어요. 그냥 한 몇대왕 정도는 이렇게 혈통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다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남왕국 유다는 이제 분열왕국 중에서도 이제 이 다윗의 이 후손들이, 다윗의 혈통이죠. 굉장히 이제 어떤 신실한 왕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과 또 통치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면 이 이제 초기 왕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도 이게 분열왕국 되면서부터 이제 북왕국은 처음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첫 왕부터 끝날 때까지 그 왕국이 끝날 때까지 왕들이 신실함이라고는 전혀 먼 그런 왕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실하기보다 사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남왕국 유다는 이제 이 유다라고 부르시면서 물론 이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국이 어찌 그 통치하는 왕들마다 하나같이 이 하나님 앞에 다 패역하고 사악한 왕들만 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북왕국에 있는 왕을 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북왕국에는 그야말로 사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기억나는 왕들이 아마 뭐 말하면 뭐 다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하면 이제 아합 왕, 아주 사악했죠. 그리고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사악한 왕이 바로 또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좀 약간 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아합 왕은 자신이 악한 왕이었는데 왕비 이세벨, 이제 이 바알 숭배를 했던 이세벨을 결혼함으로써 왕국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고 제가 이 바알 숭배인데 이거를 바울 숭배로 잘못 써요. 자매님 고치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을 이제 많이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더불어서 사악한 왕이 바로 분열왕국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많은 그 악한 것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남왕국이 쪼개지고 나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르호보암,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저는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왕국이 이제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같고 남왕국이 여로보암 같고 이게 맨날 헷갈려갖고 어떻게 이름도 찢어지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국이 처음에 이제 세워졌을 때 이 여로보암이 한 그 악한 행동들을 보면 제일 먼저 베델과 이 단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잘못된 장소에서 희생업무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이 정도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잘못된 명절을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신상이 이제 단과 베델인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갖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너희들 너무 머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경배드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의 얼굴을 너희들을 나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인데 이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한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이 단과 베델에서 이제 경배를 하도록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명절도 날짜를 교묘하게 이제 7월 15일인데 그걸 뭐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좀 비스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게 지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사악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정반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정반대되는 것만 이렇게 골라갖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사악한가. 이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을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 좀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또 가장 큰 죄는 이런 우상을 만들고 잘못된 명절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따르도록 한 그런 죄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올무를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후대 왕들, 여로보암 왕 이후의 후대 왕들을 보면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게 뭡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해야 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한 대로 그대로 같이 단과 베델에서 경배드리게 하고 명절도 다른 날짜에 명절을 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할 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 때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후대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들이 가는 데가 경배라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긴다고 갔는데 부모 따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단이나 베델 가서 거기서 금송아지 보면서 하나님이래 이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아이들은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습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그 여로보암 세대 사람들은 좀 나은데 만약에 베델과 단에서 경배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난 막 뒤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가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경배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게 되는 아주 참 이 사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역사를 보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왕을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참 이 은혜를 주셔갖고 왕도 되게 하셨고 이렇게 참 그것도 열 왕국이나 열 집 하나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더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빨리 좀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뭐 태어날 때부터 좀 그 굉장히 뭐 너무 힘든 상황들을 거쳐서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가 뭐 어떤 그런 그 정말 자기를 막 비관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이 계속해서 비관한 사람이었다면 뭐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상합니다. 이게 말이. 예. 과부의 아들로 태어날 수는 없겠죠. 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과부가 된, 과부의 아들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부의 아들로서 이게 이제 왕이 된 건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로보암이 이제 이 사악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많은 이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그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진노하시고 빨리 이렇게 좀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특별한 은혜들을 여로보암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왜 이러실까? 그냥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복 주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것도 특별한 은혜들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에 합당하게 뭐 회개를 했다든지 뭐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길로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좀 몇 가지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이 그 신임을 받게 됐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은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에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은 청년의 때에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치리자가 됐고 아주 젊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중요한 요셉의 집에 모든 책무를 맡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요셉의 집에 그 모든 책무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직무입니다. 굉장히 큰 직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로보암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 당시에 잠시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아히야의 이제 이 대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제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왕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뭐 처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건져주셔서 이집트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이제 왕국이 쪼개져서 둘로 나누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부의 아들로서 살고 있었고 또 청년 때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제 그 솔로몬을 피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주셨고 북왕국에는 열 지파를 주셨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참 사악한 왕인데 이 사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사악한 일들을 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대원자가 와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통치 중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또한 명절을 임의로 만든 이후에 그것이 이제 잘못된 이 여로보암의 통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여로보암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의 대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제단에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이 경고의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여로보암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그 내뻗은 손이 굳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뻗은 손이 굳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손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생애 중에서 여러분의 손이 굳었다가 펴졌다가 한 적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손이 굳어져. 자기가 말했지만 자기가 손이 굳어져. 그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펴져.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한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야 뭐 그랬다 치더라도 여로보암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마지막 은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이 아히야 대언자입니다. 아히야 대언자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청년의 때에 만나서 대언해 준 사람이 아히야 대언자예요. 이 아히야 대언자는 이 아히야 대언자는 그 여로보암 당시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대언자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야 대언자가 아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대언자는 이 세겜이란 이제 이 당시에 여로보암 당시에 이 왕궁이 죄송합니다. 어디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궁은 세겜이 있었고 아히야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하고 그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20km 되는데 여기서 한 강남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 아히야가 왜 하나님의 은혜냐?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면 아히야는 자신을 왕이 될 것이라고 대언해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히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아히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아이야에게 나간 적이 없어요. 예, 통치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얼마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아이야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야를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여로보암 곁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사악한 왕인데 그럼 이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매우 어떤 그 심하게 다루셨느냐? 그게 아니라 더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이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로보암이 이 왕, 자신이 왕이 된 것, 이 왕권,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왕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26, 27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에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예. 이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된 이 사실, 이 왕권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가만히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을 육신으로 대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로보암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악한 왕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려두시고 그대로 두시는가. 아,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좀 그가 회개라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시는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악한 왕, 정말 이 자기만 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짓도록 만드는, 아,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만 죄짓는 것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나쁜 짓 할 때 다른 사람 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나쁜 짓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냐고. 근데 여로보암은 한두 사람 끌고 간 게 아니고 왕국 전체를 다 나쁜 길로 끌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유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계속 은혜들을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이 여로보암을 그대로 두시나, 이런 생각이 좀 화가 날 정도였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아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보신 것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고 즉시 심판받아야 할 왕이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대할 때 이스라엘을 대하시듯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은혜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은혜로 대해주셨고 이스라엘을 은혜로 대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열왕기하 17장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으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로보암은 왕이 된 것을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그 일이 있었죠. 제단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자신의 팔이 다시 회복됐는데 계속되는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을 듣고 이제 실제로 죽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왕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한 왕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은혜로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의 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길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은혜를 알 때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하나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삶의 구원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았더라도 삶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로보암, 아합, 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였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긴 하죠. 아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로보암과 아합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 본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영어는 여러분 영어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영어를 보면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단어를 잘 보시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이제 find의 이제 과거형이죠. 그 이 여러분들이 이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found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 find 찾다 발견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노아만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노아는 주님의 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고 아까 말한 두 가지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처소를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 이것이 노아가 발견한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아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의 삶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러분, 오늘 그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을 설명하려고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은혜들, 그 사악한 왕에게 매우 특별한 그 은혜들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여로보암보다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